오늘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 꿈속에서 막 뭔가를 보는 것처럼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서에 나오는 어떤 환상들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에스겔서 47장이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인데요.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받는 멸시와 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주권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아마 뒤에 뜰 것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편 84편 6편이 떠 있습니까? 네, 보면은 보십시오. 눈물의 골짜기를 은총의 샘물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보였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넘어서 에스겔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상처 입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막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어요. 환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솟아나고 있었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 한 450m 정도 됩니다. 데리고 한 450m 되는 곳에 이르러서 에스겔에게 이제 물이 쭉 흐르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한 450m 정도 갔을 때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니까 물이 겨우 발목 높이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갔습니다. 천자를 재고 다시 건너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47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자를 재고 물을 건너라 그랬는데 이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또 천자를 재고 천사가 건너라 했더니 그 물은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에서 졸졸졸 흐르던 그 물이 계속 가다가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47장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사에게 끌려가서 이끌림을 받아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서 쭉 가다가 발목, 무릎, 허리 자기가 건널 수 없는 강에 딱 이르렀더니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은 네가 이 5절까지 오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1, 2, 3, 4, 5절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와 있는 청년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가 23살 때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육군 본부에 계시는 그 당시에 중령쯤 되시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하셨는데 23살 청년 제가 이 본문을 들으면서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떤 뜻이었을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쭉 따라왔는데 우리가 방금 성경을 읽었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물의 발원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지금 에스겔에 서 있는 것은 건너갈 수 없는 생수의 건너갈 수 없는 강이지만 그러나 이 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이 죽으면 생명은 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막 물이 솟아났어요. 이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비혼, 기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큰 강으로 창세기에서 솟아올랐던 물이 흘러갔다. 여러분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곧 땅 전체를 이 땅의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었던 그 물, 그 생명이 사방으로 흘렀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지방에 있는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덴 동산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성전,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의 나라, 물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세례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 여기 계신데 여러분 지난주에 두 분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은요, 우리가 옆에서 도울 수는 있으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나 그 거듭난 생명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열심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거나 세워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느 날 불처럼 성령께서 어느 날 바람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개인적으로는 거듭나는 순간이요.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나는 나를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더니 하늘의 가치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나의 사명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비전과 우리에게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살았더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2017년도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우리 한습지기들이 매주 우리 한습지기에서 나누었던 그 나눔지를 제게 주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그 개인의 내면과 그리고 가정과 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2018년도에 가지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와 삶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한숲 공동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2절,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점점 불어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 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됐다 되어있습니까?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졸졸졸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소박 같은 소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줄기차게 나와서 은혜의 강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것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끝없이 솟아나와서 결국에는 큰 강물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8년이 지난 한숲 공동체를 이만큼 변화시키셨습니다. 처음에 졸졸졸 흘러갔던 정말 이것이 뭐지? 라고 인식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8년 동안 이 공동체를 덮었더니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이만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이 보이느냐? 인자야, 내가 이것이 보이느냐? 에스겔이 1, 2, 3, 4, 5장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은 한숲의 8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이 은혜가 보이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천사의 안대로 그래서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흘려가는 강가로 쭉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따라가봤더니 이제 강 좌우편에 잎이 청청한 나무들이 즐비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솟아난 물의 흐름을 설명해 주는데 8절에 보니까 그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그러니까 요단 계곡을 통과한 후에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이 물의 흐름을 쭉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 성령의 흐름을 에스겔에게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고해 주는데 그게 9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죽은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강 양편에 줄지어 서 있는 나무들은 때를 따라 온갖 종류의 과실을 맺고 잎도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쭉 흘러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8절에 9절에 보면은 그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됐죠. 여러분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 지리를 잘 몰라도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사해에 이른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해에 이른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 이름으로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해는 출구 없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사해는 염분이 많아져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가면 사해마저도 생명의 바다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꿈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생명들이 깨어나서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강 좌우편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이 에스겔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해마저도 이런 바다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천사는 간단하게 답합니다. 12절에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강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사해는 염분이 높아서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사해가 되살아나 그 속에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공동체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6절에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강물,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성경은 사해까지 흘러가서 사해를 살릴 것이다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해는 어디인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사해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빈들의 마르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흘러들어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속에 그리고 내 삶의 영역 속에 사해가 없습니까? 적어도 직장생활은 나에게 사해다. 자녀는 나에게 사해다. 절망과 무기력과 혹은 미움과 환멸의 사해를 품고 내가 지금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어리 빠지고 등골이 빠져버린 삶이 사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주님의 강물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도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님의 강물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쾌락도 지나고 젊음도 지나고 건강도 지납니다. 명예도 지나고 권력도 지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사는 사람만이 자기 영혼을 사해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을 말해주지만 예외가 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진펄과 개펄은 수렁이나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은 단물이 되지 못하고 짠물로 남아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은 아래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면서 묻 생명들을 살려내고 마침내 자신도 바다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와 남에게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이 물줄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담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뭐 기도원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강이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이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었죠. 주님은 신약에 오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자기를 폄하하거나 혹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명의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의 강물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곳마다,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절망의 쓴물이 희망의 단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안목, 즉 물질, 쾌락, 명예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마치 안개가 덮는 것처럼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도 가려져서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상처투성이 나만 보입니다. 또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제에 내가 압도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안목에 속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감춰지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훈련받아야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터에서 끊임없이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어나서 나 힘들었어, 나 어려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잘못된 시선에 우리가 눌려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일, 항상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새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새일은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와 내 눈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듣게 되어지는 관점의 변화와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 새일입니다. 제가 어제 규민이를 만났는데 내가 규민이한테 이랬어요. 규민이가 지금 병원에 있은 지 40일 넘었잖아. 규민아, 너는 요즘 무슨 생각하니? 규민이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목사님,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 17살짜리 아이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제도 가니까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목사님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에스겔은 절망의 바다에서 생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압제에 살면서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광야에 물이 섰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은 2017년도 마지막을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한 이때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스 공동체에 다섯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줄 것이다. 갑절의 영감, 즉 기도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세비어 교회처럼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물질의 축복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눈을 너희에게 허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은 한심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불렀다.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약속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고 흘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30명의 기도의 사람을 허락할 것이다. 50명의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100명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1000명이 헌신된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꿈꾸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에서 스며나왔던 물이 엄청난 강물이 되고 죽음의 바다를 되살리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와 약속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흘러갑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지난 8년 동안 한숨에 흘렀고 우리 삶의 구비구비에 흐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복기해 보십시오. 이 비전과 가치와 약속의 성취가 내 인생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을 타고 가십시오. 그 흐름을 타고 갈 때, 이 성령의 물줄기를 타고 갈 때 우리는 생명의 큰 바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와서 태영 목사님께서 다른 것을 인도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